지난 7월 5일 2026 부산 모빌리티 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부산은 꽤 많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탈 것으로 범위를 넓혔고요. 전시장도 백스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구남로와 도무원까지 무대를 확장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난 지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는 왜 예전만큼 흥행하지 못했을까요?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권 시청자 여러분. 리빌리티 류종현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2016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DB, SDV, 뭐 자율주행, 전동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지역 행사에서 또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랑 같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차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예전 부산 모터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때는 백스코 제1, 2 전시장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취재해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1 전시장조차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공식 참가 완성차 브랜드는 8개인데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현대차 그룹, BMW 미니는 BMW 그룹이죠. 이네오스와 램은 국내 수입 판매사인 차붐 모터스가 전시했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에 직접 참가를 보면 현대차 그룹, BMW 그룹, BYD 사실상 3개뿐이었던 것이죠. 물론 볼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몇몇 차는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몇 대를 보고 난 뒤부터였죠. 올해 가장 확실한 주인공은 역시 아반떼였습니다. 세계 최초 공개였거든요. 세단 시장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아반떼는 여전히 현대차를 대표하는 글로벌 모델입니다. 그런 아반떼의 새로운 세대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는 장소로 부산을 선택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모터쇼에 왜 갈까요? 아직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차,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차,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차, 이런 걸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아반떼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모터쇼다운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 하나만으로도 부산에 올 이유가 있었던 거죠.
디올리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전장이 4,755mm고요. 전폭이 1,855mm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EF 소나타라든지 5세대 소나타까지 봤을 때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고, OS 같은 경우에도 지금 AAOS 기반의 플리어스 커넥트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차의 성격 자체가 SDV적인 영역으로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펜더가 엄청나게 지금 과감해졌네요.
일단은 차체도 많이 커졌지만 트렁크도 보기엔 좀 커 보이거든요. 우와, 진짜 크다. 근데 아마 저만한 사람은 두 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살려줘. 우와, 차체가 커진 만큼 실내도 굉장히 넓어졌을 것 같은데요. 아,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역시 지금 이게 준중형 차의 실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플리어스 커넥트가 적용된 이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가장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글레오 AI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이런 음성으로 지금 할 수 있고, 대화 스타일도 정중한, 친근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칩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칩이 좋아지면서 이런 화면 전환도 굉장히 빨라졌고, 흔히들 말하는 터치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아진 거죠. 신형 아반떼에서 다들 또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이번에 보면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좋은 오디오가 들어왔습니다. 뱅앤올룹슨 브랜드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뱅앤올룹슨이고요. 그리고 그 밑이 바로 이 지금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제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이라고 하고요.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타면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북미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입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이랑 아까 인터뷰를 잠깐 할 때도 여쭤봤지만
아반떼가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단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고 트렌드가 가고 있다고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For us, Avante, it is so important because Avante is the entry model for our brand. Bringing the latest and greatest technology at an entry, it shows how much important and relevant our entry customers are. The North American market is all the time evolving. A lot of players have quit the segment because they thought everybody would buy SUVs, etc. But with the price increases and inflation and high interest rates, etc., consumers get back to mobility. The customers that utilize these vehicles are customers who normally have to do some commute, so they need affordability. We focus on the customer because we believe the customer journey is very important. And if you are a customer when you're young, when you don't have a lot of resources, but we provide you a good mobility option, you will stay with us forever. And then you will move from Elantra to maybe Sonata, or Tucson, Santa Fe, Palisade, and maybe Genesis.
네, 사실 북미 판매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4만 대에서 15만 대가량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6만 대에서 8만 대까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반떼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호세 사장의 분석처럼 어쩌면은 다른 브랜드들이 점점 세단을 많이 줄여나가는 사이에 그래도 여전히 세단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아반떼를 많이 찾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10에서 15% 가량은 기존보다도 많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아반떼도 하이브리드 모델에 풀옵션을 넣게 되면 4천만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런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게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YD의 C라이언 6 DMI도 한국 최초 공개였습니다. BYD가 국내에 처음 내놓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지금까지 전기차만 팔았던 BYD가 한국 시장의 공략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거죠.
프레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가장 충격을 준 차는 사실 BYD의 C라이언 6 DMI 이 차량입니다. 차급이 알려지기로는 준중형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전장이 4775mm고요. 전폭이 1890mm, 전고가 1670mm입니다. 투싼보다는 훨씬 크고요. 오히려 산타페나 소렌토 사이즈에 가깝거든요. 실내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더니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차가 그런 저렴한 느낌의 차량이라기보다는 가성비 좋게 잘 만든 차량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치가 부드럽기는 한데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보니까 반응 속도가 살짝 딜레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저희가 터치를 해봤던 아반떼랑 비교를 하자면 칩 성능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은 가격이에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만 하더라도 3,990에서 3,89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책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공개된 가격을 보니까
차량 가격은 3,7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750이라고 하면 C라이언 6 DMI가 팔리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차 역시도 신차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C라이언 6 같은 경우에는 오토차이나 2026에서 공개가 됐던 5세대 모델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4세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구형 논란을 조금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지금 중국에선 단종이 됐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지금 수출 전용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신형 모델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라이언 6 DMI는 오늘부터 이제 사전 계약에 들어가게 됐고요. 실제 판매는 아마 8월달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기후부 인증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판매를 시작하면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라든지 또 K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현대차 직원분들이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보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탄식을 좀 내지르기도 했고요. 아마 BYD 코리아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안정적인 인도를 할 수 있느냐가 이 차의 성공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성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무서운 차가 됐어요. 진짜 무서운 차입니다. C라이언 7이 나왔을 때보다도 저는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네시스의 마그마 GT 컨셉트와 GMR-001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그마 GT 컨셉트는 제네시스 고성능 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이었고요. GMR-001은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에 도전하기 위해 만든 레이싱카죠. 당장 많이 팔 차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터쇼에 더 잘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도 경기에서 직접 뛰고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쇼카라고 하더라고요. 팩이라든지 만들어진 부분은 현재 지금 WC에서 뛰고 있는 하이퍼카와 동일한 차량이긴 하고요. 자율주행과 전동화 그리고 AIDV, SDV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네시스가 마그마라고 하는 고성능 브랜드 그리고 GMR이라고 하는 레이싱 팀을 만든 이유는 사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의 품질은 굉장히 높고 상품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터스포츠 고성능 쪽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BMW라든지 벤츠 혹은 포르쉐 뭐 페라리 이런 차들까지도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런 또 모터스포츠를 강조를 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그런 전략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차,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차, 이 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에 와서 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제 뭘 더 봐야 할까요? BMW iX3도 있었습니다. BMW가 수년 동안 준비한 노이어 클래스의 첫 양산 모델이죠. 상당히 중요한 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출시 행사를 했고요. 미디어 시승회도 끝났습니다. 저도 전에 타봤잖아요. 좋은 차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좋은 차와 좋은 모터쇼 콘텐츠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요?
BMW 그룹은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유럽 메이커입니다.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기존의 모빌리티쇼에 많이 참가했던 기업들이 요즘 국내 모빌리티쇼를 많이 좀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BMW는 미니 그리고 이제 BMW 그리고 모토라드라고 하는 그 세 개 브랜드로 이번에 모터쇼에 이런 또 전시장을 마련한 거는 국내 시장에 대한 그만큼 또 애정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아는 PV5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줬습니다. PV5의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이번에 기아가 공개한 PV5 패신저의 7인승 모델인데요. 근데 좀 독특한 건 2열 시트의 위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 바로 사람이 3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마련을 했고요. 유리한 그런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됐는데 실제로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대칭 되는 구조다 보니까 처음에 보면은 약간은 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는 PV5의 이제 밴형 모델이죠. 이제 카고 모델의 하이루프 버전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데요. 전기차라서 바닥이 낮고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하이루프를 얹으면서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런드리고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세탁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은 프라임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원터치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릴렉스 시트가 되는 거죠.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의전용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가미된 전기 미니밴을 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이제 현대에서도 스타렉스 EV가 나오기는 했지만 차가 많이 크잖아요. 많이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V5가 또 그 중간 영역을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차량이 되고 있는데 그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조금 고급스러움을 가미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 여기서도 없던 그런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시장이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하고 이제 유럽은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아가 전기차의 특히나 이 대중화 모델, 볼륨 EV 모델을 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 유럽은 그 전기차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고 있어서 미국은 텔로라이드 신차에다가 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판매 모멘텀이 좋습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가 1월에서 5월까지 한 5% 정도 감소했는데 기아는 지금 현재 소매 판매 기준으로 4%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글로벌이 4%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강하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올해 이제 말 혹은 내년 초쯤에 EREV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EREV 출시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뭐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EREV는 이제 큰 차 위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먼저 타겟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에는 좋은 차들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터쇼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시장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산 모터쇼는 원래 이런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2001년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2년에 한 번 열렸고 빠르게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전시회로 성장했죠. 특히 2014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조인성, 차승원, 소지섭, 하정우, 이서진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꺼번에 부산으로 내려왔거든요. 프레스데이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어느 브랜드가 어떤 신차를 공개하는지 또 어떤 스타를 데려오는지가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25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를 했고요. 2018년에는 9개국에서 183개의 업체, 3,076개의 부스로 규모의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올해는 뭘 더 봐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터쇼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은 막대한 참가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고요. 신차는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수 있고요. 별도의 출시 행사를 열면 경쟁사와 관심을 나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산 모터쇼 역시 이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2022년 다시 열렸지만 예전 규모로 회복하지 못했죠. 결국 2024년 부산 국제 모터쇼는 부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동차만으로 전시장을 채우는 시대에서 벗어나겠다는 선택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숨겨진 진실은 참가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실험을 더 크게 벌였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이동수단의 참가를 유도했고요. 공간도 벡스코에서 해운대 군함로, 도모원까지 확장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 미넨의 IAA 모빌리티 쇼도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전시장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IAA는 장소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테마 아래 전시장과 도심, 참가 기업들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하지만 부산은 달랐어요. 벡스코와 군함로, 도모원이 왜 하나의 행사인지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아침 일찍 도모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빌리티 쇼는 이제 벡스코라고 하는 전시관 안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도모헌이라고 하는 외부 공간에서 클래식카를 전시를 하는 행사도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도모헌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부산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예전에 부산 시장의 관사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풍경처럼 되게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거기서 진양철 회장이 묵고 있었던 그 집 있죠. 마당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제 등 뒤에 보이는 그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시게 되면 몇몇 클래식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당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차가 이 차예요. 벤츠의 190SL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게 벤츠의 전설적인 300SL 아시죠? 이제 갈매기처럼 이렇게 커브링도어로 문이 열리는 그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300SL은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벤츠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왔던 차가 이 190SL입니다. 이 차는 스튜드베이커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예요. 예전에 1950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우스 밴드에서 생산된 자동차라고 하고요. 스튜드베이커라고 하는 제조사의 철학 자체가 무게는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뒷모습이 되게 멋지게 이렇게 쫙 늘어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1340k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340이면 요즘 경량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진짜. 이 차량은 이제 자동차 역사라든지 좀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그 차량입니다. 시발 자동차예요.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때 그 시작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처음에는 군용으로 많이 쓰였던 차량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대대적인 그런 전시물이 있다거나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진 않아요. 저희도 이번에 와서 보니 클래식카는 지금 4대가 있었고 이제 예술 작품들이 좀 많이 있었죠. 빛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의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조형미 그리고 이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담은 그런 설치 미술 작품도 있었습니다. 오토쇼가 이제는 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고 산업에 대한 변화, 기술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 모빌리티 쇼도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바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활용한 시도는 흥미롭긴 했는데 굳이 백스쿨을 떠나 여기까지 찾아와야 할 이유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연결도 편하지 않았고요. 복잡한 이동을 감수할 만큼 콘텐츠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소는 늘었는데 관람객의 동선과 이야기는 연결하지 못한 거죠. 더구나 콘텐츠가 넘쳐서 백스코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백스코 제1전시장조차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올해는 확장보다는 분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빈자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인데요. 부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지역 대표 제조 기업인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르노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올해 유일한 신차인 필랑트를 연초에 이미 공개했고요. 3월에는 미디어 시승회까지 마쳤습니다. 새롭게 보여줄 차가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 부스를 꾸릴 명분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부산 모빌리티 쇼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부산의 대표 자동차 회사조차 2년에 한 번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2016 부산 모빌리티 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많았어요.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범위를 넓혔고 백스코를 넘어 구남로와 도모원까지 무대를 확장했죠.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요. 과거처럼 수많은 완성차 브랜드를 다시 불러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빌리티 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세계적인 항구와 조선, 해양 산업이 있습니다. 바다와 도심, 관광지도 있고요.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백스코에서는 자동차와 미래 기술을 보여주고 해운대와 바다에서는 부산에서만 가능한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자율주행이나 UAM, 다양한 해양 모빌리티 같은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공간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도모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구남로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공간들을 편하게 연결하는 이동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모빌리티 쇼를 보러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모빌리티 체험이 될 수도 있겠죠. IAA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 곳곳에 전시장을 흩어놓는 게 아니라 기업, 기술, 공간과 이동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올해 부산은 그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은 맛보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부산 모빌리티 쇼가 다시 예전처럼 커질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커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대신 부산에서만 볼 수 있고 부산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부산은 새로운 길을 시도했는데요. 다음에는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부산 모빌리티 쇼가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건 모빌리티 류종훈 기자였습니다.